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확실하게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당초 구원받은 것이 나의 선함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것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한 증명서가 있다든지, 내가 이룬 어떤 학위가 있다든지, 내가 이룬 업적이 있다든지, 객관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걸 가지고 가면 되겠죠. 근데 애당초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받지 않을 거라는, 영원히 나는 안전하다는, 영원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부정적으로는 다루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디아트레베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수사학의 한 형태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철학자나 선생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 가상의 상대방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논증하는 형태로 또 논박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가르치는 방식인데 바울이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딱 지목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존재를 지금 생각하고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이 정체는 우리가 1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1장에서 얘기했던 동성애에 휩쓸리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갖 불의와 부정 가운데에서 도덕적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니는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라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정체가 여기서 밝혀져요.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실 유대인, 전형적인 유대인을 상정하고 그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종교인, 사실 유대인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정말 종교인 중에 종교인들이죠. 우리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뭐 위선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남의 얘기로만 들을 수 없는 것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정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를까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나면 남을 판단하는 일이었어요. 정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일에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나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판단하는 거죠. 난 저렇게 난 살아. 난 너하고는 달라. 난 너보다는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라고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의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익숙해져왔고 아주 그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인 특권의식,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니네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너희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샬롬 교회의 교인이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뭔가 도움이 될까요? 증명서 하나씩 껴드릴까요? 직인 찍어가지고. 그래서 죽으면 내 관 속에 넣어주세요. 도움이 될까요, 그게? 베샬롬 교회의 목사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장로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과연 그날에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제가 주일날 평균적으로 한 52주 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 30주 정도 나오는데 저는 52주를 70평생 계속 다녔잖아요. 이런 거요? 내가 신실하게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삶을 어기지 않고 살았잖아요. 이런 거요?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결국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날 가봐야 알아. 그럼 이게 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부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주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그 두 가지예요. 뭔가 하면 율법과 할례. 그래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5절부터 29절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있잖아요. 도덕적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의 도덕적인 기준을 맞추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럴 상당 부분은 그러기도 했고 그러지 못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할례죠. 할례는 그냥 외적인 표제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컷오프예요. 하나님에게서 잘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그 할례가 어디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하심으로써 그 할례를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할례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할례 받았고 너는 할례 받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버릇에도 들어있는 얘기예요. 할례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리아의 정복을 당해서 있던 주전 2세기쯤에 그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는 아주 그 잊혀지지 않는 아주 그 빌런이 있어요. 그거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제사를 드렸고 제우스 신전을 세웠고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이건 아주 가장 극악한 형태의 핍박이었죠.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독립을 해서 유대가 하스모니안 왕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자기들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율법은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고 할례는 종교적 기준을 채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첫 번째 특권인 율법을 바울이 먼저 다루는데 17절부터 24절이라고 그랬죠? 율법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들이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달리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연히 이렇게 이해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도덕적으로 차원이 다른 종족이다.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버릇이 생겼겠어요? 이방 민족들을 천한 것들, 저 불량한 것들, 저 모자라는 것들 판단하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이죠. 17절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0절이 유대인이 누구야 하는 얘기를 바울이 쭉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너무나 잘 얘기하죠. 왜?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래서 17절부터 쭉 보면 20절까지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첫째,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금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민족 말고 누가 있나? 없죠.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라는 얘기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말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은 나중에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형식과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부 사항들까지도 정통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는 백성이야.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매주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매주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 알아.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얘기하죠. 선과 악을 가르는 절대적인 윤리,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니네는 다 상대적일 뿐이야. 우린 절대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19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결국 눈이 멀어서,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맹인의 길을, 눈이 어두워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지도자인 거죠. 유대인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할 때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20절로 가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그 묘사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진짜 지식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조금 아까 19절에서 말한 거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지는 그들의 우월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소명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은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죠? 21절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이방 민족들을, 맹인들을 가르친다고, 다른 민족들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너는 네가 가지고 있다는 진리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고 너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바울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1세기에 바울 당시에 굉장히 이런 범죄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전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금붙이나 뭐 온갖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 떼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횡재하는 거죠. 옛날에도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헌금 도둑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헌금을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앞에 앉아있다가 둘러보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다행히 눈 뜨고 기도하는 분들이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물쇠를 채우고 기도를 했어요. 집 다 집어넣어놓고 이 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회당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회당은 그리고 굉장히 그냥 교실 같은 그냥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느헤미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들을 착복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죠. 11조를 너희가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마땅히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방식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니네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가증히 여기면서도 할 거 다 하잖아. 니네 이익에 따라서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도둑질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한다. 이것도 지금 가상의 유대인을 놓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몹쓸 사람이죠. 도둑질해요, 간음해요, 신전 물건 도둑질해요.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뭔가를 물건을 도둑질을 했거나 실제로 어떤 가늠을 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겉으로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선을 아주 정곡을 찔러서 뼈 아프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까? 23절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이 있다며. 율법이 있어서 너는 우린 특별한 민족이라며. 근데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얘기하는 욕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그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유리되면 유리될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선이죠.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7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삶에서는 할 것 다 해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일들을 다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할 것 다 해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7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그들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나 목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지경인 거죠. 사기꾼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더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사실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너 같은 죄는 짓고 살지 않아. 난 너하고는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한 자신의 고발장을 이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게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52장 5절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든 이방인들이 와, 저들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선하시구나 이렇게 의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다고요. 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늘 겪어왔던 일이잖아요. 지난 한 40년 이상 동안.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이사야 52장 5절에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의 맥락은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 아니에요.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 야, 니네 하나님은 니네 안 지켜주시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맥락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율법을 자랑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바, 그 믿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우리가 망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들 가운데 욕되게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되게 그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학자인데 이분이 정말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딱 들어서 딱 들어오면 정말 여러분 천재예요. 아니 천재는 아니고 되게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비종교인 비신자들이 종교인 비신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믿고 따른다고 주장하는 신은 별것 아니라고 결론을 짓는다. 자, 이제 본인의 IQ를 아시겠습니까? 비종교인 비신자들이. 이건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이에요. 종교인 비신자들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비신자들이에요. 비신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손해와 나의 불이익과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겠죠. 그러면 주일 아침에는 예배당에 있지만 내 삶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치열하게 살아가겠죠. 비종교인 비신자들이 종교인 비신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따른다고 주장하는 신이 별게 아니라고 결론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안 믿죠. 사실 율법을 언급함으로써 바울사도는 유대인들의 도덕주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도 크리스토퍼 애쉬처럼 말을 하는데 이것 들어보세요.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사는 모습은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는 조금 아까 애쉬가 말한 종교인 비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사는 모습은 이 안에 있는 비신자이지만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없고 모양만 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외 없이 혐오스럽다. 왜? 그들의 눈은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알아요. 우리끼리는 모르는 척 해줄 수 있지만 그들은 알아요. 가짜구나. 알아요. 도덕주의자는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는 스스로의 인식 속에서 잘난 척 하며 선함이 곧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선한 모습이 나의 선한 모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은 신경 과민증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내가 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돋보기를 대고 찾게 되고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약간은 안절부절하게 된다. 더 나쁜 사실은 비종교적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비종교적인 비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맛 떨어지는 거죠. 이게 도덕주의가 가지는 위험이고 해악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주의는 본질상 위선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것이 바로 이 도덕주의였다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29절은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한 두 번째 근거인 할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외적 표지이고 보증이었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례 받았잖아. 우리 유대인이잖아. 같은 말이에요. 할례가 언약의 외적인 표지라면 중요한 건 그 표지가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로 가면 대전이다. 그러면 그 간판을 떼면은 대전이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야 대전이잖아요. 그럼 표지가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표지가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사인이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실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으면 할례라는 건 뭐예요? 언약의 외적 표징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언약에 상응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언약의 외적 표징인 할례만 붙잡고 우리 할례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당신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Righteousness, justice.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사회는 더 좋아져요. 그 사람은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이런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잘하는 말씀이죠. 미가 6장 8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은 모호하지 않아요. 되게 분명해요. 근데 바울사도의 지적은 이런 구약의 말씀들에 기초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뭐 할례가 되느니라? 너 할례 받았다고? 근데 네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아. 그럼 그건 가짜지. 뭐 할례지?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공식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았는데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 할례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할례 빼기 순종은 뭐 할례. 그 다음에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순종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할례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6절을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러분 26절을 아주 정상적인 보통의 유대인이 이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예요. 나의 유대인됨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것들을 할례받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알아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도발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11장, 9장, 10장, 11장으로 가서 보면 더 분명해지지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잘난 게 없다고? 근데 이방인들은 되레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고? 그럼 우린 뭐야? 그들을 시기하게 하고 분발하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그런 설득의 약간 빌드업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사도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예레미야 선지와 바울사도의 고발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된다는 것을 상통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할례라는 외적 표지는 결코 그들의 영혼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착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은 하나가 남아요. 이거 하나예요. 그럼 진짜 유대인은 누구야?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근데 율법도 할례도 쓸데없다면 그럼 유대인이 뭐야? 진짜 유대인 누구야? 이런 질문이 남죠. 그것을 28절과 29절에서 말합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잖아. 그게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야. 니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그게 유대인의 표지가 아니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 뒷장을 봐야 돼. 뒷장을. 속을 까봐야 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며.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의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뭔가 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면적인 거는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외적인 표지예요. 근데 변화된 마음은 진정한 유대인의 표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면의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게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의 대조도 있고 여기에는 율법 조문과 영의 대조도 나오죠. 2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근데 이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라마예요. 우리가 그래머 문법 그래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 글, 글자, 뭐 문서, 편지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글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영,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뭐죠?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죠. 그러니까 외면적인, 지금 율법은 외면적인 글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아무리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워도 그게 내 안에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와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대조시키는 것이죠. 그 모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니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 목이 곧아지는 거야. 나 잘났다고. 목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의하면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세례라는 외적인 표지가 있잖아요. 근데 세례라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세례가 중요한데 세례가 가르치는 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세례를 받았다 칩시다. 가짜 세례죠. 그리고 변화된 마음에 변화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가짜 세례입니다. 그러나 세례에 합당한 삶이 있다면, 나에게 세례에 합당한 삶이 있다면, 물론 자주 넘어지고 너무나 많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있다면 세례가 가르치는 것이죠? 실제죠? 참 세례인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29절 하반절에서 이 말을 써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하나님에게서라. 이 말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유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유다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칭찬, 찬송이에요.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비꼬면서 말하는, 풍자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런 것만 서로가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니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예민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목사라고 인정을 받을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을까? 거의 예민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예민한 만큼, 예민하지 않을 수 없죠, 인간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할데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유대인이 되려면 사람의 칭찬을 받는 외적인 혜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게 진짜 유대인이 되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아까 그 종교인의 특성이거든요, 그게. 종교적인 비신자의 특성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 듣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신앙 좋다는 인정받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예요, 사실은. 유대인이 할례와 같은 외적인 표지를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여긴 태도는 결국 죽은 정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율법이 도덕주의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할례는 죽은 정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정통은 뭔지 아세요? 죽은 정통의 특징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차갑고 냉랭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정통이에요. 죽은 정통은 외적이고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피상적인 것에서 근거를 발견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깊은 내적인 성령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죽은 정통은 이단보다 무섭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죽은 정통은 신천지보다 무서워요. 죽은 정통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고 죽은 정통이 무서운 거예요. 죽은 정통이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제 적용해봅시다, 이 말씀을. 신자들도 유대인처럼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구원과 영원한 안전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는 어떤 외적 근거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외적 표지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게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종교적인 특권의식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 슈마커라고 하는 원고에는 안 써놨는데 제가 갑자기 아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아까 같이 기도할 때 옛날에 한 30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 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샘 슈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삶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 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리를 내가 잘 배웠다. 나는 교리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다.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알고 있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게 여러분들의 오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또 한동안은 어떤 좀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방언과 같은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은사 체험을 그들의 정당성, 오름, 하나님의 자녀됨에 근거로 얘기했던 적들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 의로움과 확신의 근거가 되고 종교적인 특권의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아주 바른 교회야. 우리 교회는 나는 아주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요. So what? 이런 신앙의 형태가 교회 안에 문화로 자리 잡게 되거나 내 삶의 지배적인 것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리처드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성화되지 않는 까닭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충분히 성화되고 있지 않는 까닭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안정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이 아니라 50년을 해도 왜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이르지 못할까요? 왜 어린애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리처드 러블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인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옆길로 샜기 때문이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책 많이 읽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교리를 파고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나의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옆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종교적인 비신자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형태의 도덕주의나 다양한 종교적인 열심의 외적인 표지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허뭅니다. 오직 복음만이,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 은혜로 속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과 분열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태생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종교적인 특권의식이 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너보다 낫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린 너희보다 나.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은 또 얘기합니다. 야, 그건 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사실 쥐뿔도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할게요. 손 들어보면 쥐뿔도 아닌 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또 쥐뿔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또 직분. 그 직분이 도대체 뭐길래 그 직분에 목을 메고 장로 안 시켜주면 딴 교회 가서 장로 해가지고 또 오고 웃게 실제예요. 또 누구의 자녀다. 특히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아들들이 교회에서 한자리 했어요. 행세했어요. 목사님 아들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노타치. 언터처블인가? 그래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다닌다는 의식. 또 난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건 다 뭔가 하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옳다는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는 다 뿌리 깊이 존재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의 세계로 다른 세계를 판단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마음이 변화된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변화된 죄인들을 만들어내요. 겸손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다가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오늘날 모든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회적인 차이도 많고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배경도 다르고.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웬걸? 사장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또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교회 교인이 됐어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있어요.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 그것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 한교회 교인이 됐어요. 탕자가 또 교회 교인이에요. 탕자의 형도 교회 교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갈등과 다툼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겠죠. 이게 교회예요. 심지어 동성애자,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동성애자는 예수 믿을 수 없나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서기관, 세리와 창기, 또 탕자, 탕자의 형, 그리고 동성애자, 그리고 비동성애자, 뭐 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 누굴까요? 적어도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